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본문 16절에 저희가 지나치기 쉬운 수식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사렛은 누구나 아는 동네인데 그 나사렛을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 자라나신 곳이라고 누가는 덧붙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도 마치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듯 보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나시고 늘 하시던 대로라는 이 표현으로 지금 누가는 이 1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색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색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향은 당연히 나사렛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회당에 안식일에 그때마다 늘 성경을 펴시며 강해를 해주셨습니다 누구나가 어색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웠으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바로 이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익숙함과 자연스러운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오늘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건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익숙하신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강해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성경이신 성경의 그 말씀 자체이신 분께서 성경을 펴셔서 강해를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본문은 이사야 61장이시네요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그날 성경 본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선택하신 것은 저처럼 1부 예배 설교 본문 뭘로 하지? 사무실에 알려드려야 되고 고심해서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우연히 그날 성경을 이렇게 탁 펼쳤는데 중간쯤 펼쳤는데 이사야가 너무 긴 책이다 보니까 펼쳤는데 61장이 턱하니 나왔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겠죠 61장을 예수님께서 강해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부터 확 누가가 확 열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크신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61장을 펴셨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바로 이전 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으로 가시면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3장 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장 4절 보시면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4절에 보시면 성경책에 기억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아래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4:43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땅에 보낸받은 그 유일한 목적,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을 성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사야 40장이 주전 700년 전부터 선포되어 오던 그 어마어마한 그 지금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야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첼로 소리처럼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뭔가 화려하거나 주목을 끌진 않지만 굉장히 웅장한 거대한 배의 고동 소리와 같이 이렇게 무언가 웅장한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3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23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나이가 30세로 기록되어 있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지금 수식어가 뭐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30세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저 한 기인의, 한 어떤 천재의, 어떤 한 유별난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는 점을 누가는 족보를 통해서 쭉 펼쳐 보입니다. 쭉 가시면 38절에 이르면 이 가르침을 시작하신 30세의 마치 청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요셉의 아들을 넘어서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38절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독생자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모든 도시와 지방과 성읍들을 두루 다니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곳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영의 세계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 모든 도시와 모든 지방에 성령의 능력을 보이시며 나는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며 그리스도라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오늘 읽은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모든 지방과 모든 도시에 다 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신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펼쳐서 강해하신 본문은 18절, 4장 18절 기억에 또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기억하고 아래 보시면 461, 1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언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세례 요한으로 드러났고 40장 이후에 61장이 펼쳐집니다. 이제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메워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높은 산이 낮아집니다. 교만했던 자가 낮아지고 그리고 낮은 산 내가 주 앞에 도대체 무슨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며 자책하며 절망에 빠진 자들은 높아집니다. 굽은 것들이 곧게 돼요.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그게 61장인데 이게 40장인데 이제 18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1장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책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책을 덮으시고 앉으십니다. 제가 상상해보면 고요했을 것입니다. 이사 61장을 탁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정말 고요했을 겁니다. 마치 지금과 같이 고요하고 무언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이상한 이런 생각들이 점차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 있던 회당 안에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침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말이죠. 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은 사실 이사야 이후로 몇 번 정도 더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런 은혜의 해가 전파되리라는 이런 예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기억과 마음 속에서는 점점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한 세대 세대가 지날수록 잊혀져 가던 예언이었습니다. 점점점 잊혀져 가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듯 보이는 그런 절망에 가까운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저런 복음, 저런 자유, 저런 다시 보게 함, 저런 은혜, 그런 것은 마치 겨우 다니엘 때나 꿈꿔올 수 있어. 아니, 다윗 때나, 아니, 모세의 때나, 아니, 아브라함의 때나 있었을 법한 그러한 은혜이며 그러한 복음이지, 내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수백 년 동안 너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걸 들었을 때 애굽,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미이라가 깨어났다, 이걸 믿는 게 훨씬 쉽고 훨씬 더 그게 그래 피라미드에서 미이라가 났다더라, 이게 훨씬 더 이제 수긍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해가 왔다, 이게 전파되고 이게 성취가 된다, 이것은 전혀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고 이제 소망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모두가 넋이 나가 있어요. 고요해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놀라운 거예요. 설마, 놀라우면서 동시에 이게 너무나 무력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공기를 뚫으시고 21절에 드디어 그 주목하여 보고 있는, 체념하고 있는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성취되고 있다, 너희들의 귀에 이게 지금 들려오고 있다, 이게 너희들의 영혼 가운데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망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 은혜, 이젠 그 구약시대에서나 부어졌을 법한 그 은혜와 자유와 사랑과 그 복음은 체념해버린 지 오랜 시간이 되어서 복잡 미묘한 감정을 지니고 있던 이 고향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18절에 이사 61장에 나온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눌려있고 한 것은 물론 사회, 경제, 육체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위함입니다. 물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우선적으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에게 영적인 복음을, 영적인 다시 보게 함을,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게 없어서, 내세울 게 없어 가난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으나 죄악과 내 타락한 본성에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지금 억눌려 있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되고 저희들의 귀에 응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며 정말 절망과 정말 무력감으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갑옷을 입은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긴 지켰으나 참된 안식이 한 번도 없었고, 유능한 성경 강해자들이 회당에서 늘 하던 대로 성경을 강해했으나 한 번도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삶과 직결되어서 그것이 뭐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그러한 일에 완전히 이 타성에 젖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합니다. 나사렛 회당 안에 있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명히 은혜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은혜롭다. 그 말씀 정말 은혜롭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 여긴다는 말부터 이제 뉘앙스가 사실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로워요. 은혜로운 말을 근데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와 정말 이게 감탄, 와 어떻게 저런 말을,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런 말은,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게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회의를 갖는 겁니다. 회의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인데 그 은혜로운 말에 회의를 갖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은혜로워요. 근데 내 마음엔 회의가 있어요. 그 직후 구절 놀랍게 여겨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까 3장 23절에 뭐라고 나왔죠? 아까 저희가 기억하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게 아니라고 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탄도 그걸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죠. 자라나신 곳,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회의와 이런 반문과 의심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좀 점잖지 못하게 좀 풀어보자면, 야, 저 예수 저거 말은 정말 은혜로운데 아우 내가 깜빡 속을 뻔했네, 뭐 이런 겁니다. 야, 예수 내가 너 12살에 너 길 잃었을 때 내가 너 차 찾아주고 자전거 내가 알려주고 영화도 내가 보여주고 내가 다 했어. 저 예수 내가 어릴 때부터 깎는 애기 때부터, 야, 예수 저거 말은 어디서 신학교 잘 나왔네, 공부 열심히 했네, 아유 내가 근데 말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점잖지 못하게 표현하자면 너무 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쭉 자라온 목수의 아들, 목수로서 쭉 이렇게 자라오신 그것을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이 회의와 이런 의심과 이런 반문은 고향 사람들의 뿌리 깊은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뿌리 깊은 불신앙. 이런 대접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오신 것은 성자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 지극하신 겸손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성자 하나님의 어떤 평범성과 무용성과 흔해 빠짐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아들로 오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이지 하나님의 평범성과 흔해 빠진 그런 무용성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겸손, 이 낮아지심, 이것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사용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질책하십니다. 너나 고쳐라 이겁니다. 의사야 너나 고쳐라. 이것은 여기서 한번 기적 보여봐, 여기서 기적을 보여봐 라는 것입니다. 목수가 아니란 걸 보이라고, 기적을 여기서 행하라고 라는 이런 그 자세를, 태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질책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이 고향,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겸손하게 한 인간으로 사셨던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 모습이 목수로서 사셨던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그게 친밀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익숙함, 이 친밀함, 이러한 관계가 고향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된 신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아는 데에는 장애물이 됐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고 있던 그 익숙함, 그 친밀함, 그 관계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 아는 데에는 장애물이요, 벽이 됐던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과의 외적이고 형식적이며 익숙한 차원의 친밀함은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아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태어날 때부터 모태 친구요, 요셉의 아들로 정말 친밀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익숙함과 친밀함이 참된 신앙에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됐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지금도 너무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참석과 형식적인 말씀 선포와 정말 의례적인, 그냥 의식적인, 그냥 신앙 고백들, 종교 활동들, 껍데기뿐인 저들의 기도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이 반증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예수님과 정말 익숙해지는 것,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정말 신자들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죠.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다. 이것은 신자들의 어떤 특권입니다. 누구도 이런 말은 생각도 못합니다. 당연히 친해지셔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익숙해지셔야죠. 당연히 교회에 익숙해지시고 당연히 친밀해져야 되고 당연히 가까워져야죠. 그러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과 맺었던 것 같은 식의 익숙함과 그런 식의 친밀함은 저희들의 신앙에 사실상 독이 됩니다. 사실상 그런 친밀함. 갓난아기가 모유를 먹을 때 그게 엄마인지 모르고 먹지 않습니까? 제가 제 어머니의 모유 수유를 받았다는 건 제 기억력으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믿음으로 압니다. 주변의 증언과 일종의 어머니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아기는 커서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아, 내가 모유 수유를 먹은 건 그게 어머니였구나. 그 모유를 베풀어 주신 건 어머니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죠. 형식적이고 이런 뻔한 이런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주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가야죠. 이게 뻔하고 매주 똑같고 매일 똑같고 뭐 별다를 것 없는 크게 뭐 변화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마치 모유인데 이것들이 저희를 먹이고 살리고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데 이것들 뒤에서 이걸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알아가야 하죠. 그것을 주께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것이죠. 아, 이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전혀 모르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24절에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탄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탄식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가장 가까웠노라고, 자신과 가장 익숙했노라고, 자신과 가장 친했었다고 여기셨던 그 자라난 곳,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불신앙을 보시고 터져나오신 탄식입니다. 적어도 30년 동안 어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30년을 나랑 같이 정말 가깝게 숱하게 나와 함께 드렸던 그 제사들, 그 안식일들, 그 성경 강의 시간들, 나와 함께 거닐면서 기적을 보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가 없구나. 고향에서는. 그러나 이 탄식은 그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향한 탄식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탄식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탄식. 하나님의 구원이, 그 완전한 복음이, 참된 자유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반역하며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나큰 뿌리가 깊어도 너무나 깊은 불신앙을 향한 탄식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탄식은 그저 육적인, 지역적인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뿐은 아니었습니다. 더 살펴보자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희들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 그것을 촉구하며 그것을 저희에게 도전하시며 요구하시는 탄식이십니다. 이 탄식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시거나 책상에 붙여두어야 할 구절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말미로 다가갑니다. 근데 이 말미에 이 이후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게 듣고 있으면 정말 그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만 너무 서글픕니다. 예수님에게 툭툭 내뱉으시는 이제 말씀들이 너무 슬픕니다. 정말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은 너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25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엘리야 시대 때 흉년과 엘리사 시대 때 나병을 갑자기 툭툭 던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구약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뭐 딱 아실 것입니다. 딱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게 나왔다는 건 어떤 느낌이 오시죠? 딱? 아,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역사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패역하며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던 그런 시기 가운데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엘리야 때 예수님 말씀처럼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덮치죠. 흉년이 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마치 고향인 이스라엘은 말라 죽어갑니다. 그러나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만 구원을 받습니다. 시돈 땅은 누구의 고향이죠? 이세벨.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세벨, 그 마녀, 그 여왕, 그 악의 끝판왕, 그 보스,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런데 시돈 땅의 그 과부, 이방 땅의 과부를 구원하십니다. 엘리사 때에는 나병 바이러스가 창궐해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 나병으로 다 죽습니다. 고향은 다 나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아람 장군 나아만은 깨끗함을 받는데요. 아람이 뭐죠? 어디죠? 이스라엘과 가장 큰 라이벌, 이방 나라죠. 가장 큰 라이벌, 당시에 그 이방 땅의 라이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나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기근,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참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기근이 걸린 극심한 흉년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원래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어야 했던 그 이방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그런 이방 족속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25절부터 27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800년 전, 900년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보였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그 맹인됨과 영적인 포로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른 도시도 아니고 다른 이방 지방도 아니고 이방 성읍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어디에서 이걸 발견하고 있다고요?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책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회개를 좀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끝나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저 상 낭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은혜가 전파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오늘 지금 저희 귀에 응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해 주십시오. 일부 예배를 드리는 저희 각자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배를 공급하시고 일부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주목해 주시고 묵상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마치 영적 이스라엘, 고향 사람들의 큰 불신앙이 있다면 주께서 지금 은혜를 선포하셔서 저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그것이 힘이 되고 살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버티게 하시고 살아가게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